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어제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25만 29명에 달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1,152만 명을 넘은 가운데 미국은 사망자와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모든 공립학교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3%에 달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공립학교를 폐쇄했다가 일주일 동안 감염률이 2% 아래로 떨어지자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사이 대면 수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인 보스턴과 디트로이트도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학교 대면 수업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후생부 장관은 어제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은 안전하고 고도로 효과가 뛰어난 두 개의 백신을 확보했다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몇 주 안에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고 배포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 인수 준비에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투는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다면서 최고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보건의료 관계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국방 수권법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모든 주지사에게 마스크 착용, 검사,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은 개인 보호장비 공급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병원들이 보호장비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했지만 미 연방주달청에 당선인 인증을 하지 않아 현 정부와의 직접적인 정권 인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호주 특수부대원들이 39명의 비무장 포로와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밝힌 호주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앵거스 캠벨 호주 합참의장은 오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전현직 호주군 특수부대원 25명이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23차례에 걸쳐 39명을 불법 살해했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보고서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장 지휘관이 신병에게 이른바 신고식의 일환으로 비무장한 포로를 총으로 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캠벨 의장은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군인의 행동과 가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반이라며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불법적인 살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군 당국은 전현직 대원 19명에 대해 39명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형사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폼페오 장관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압들라티프 빈 라자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을 만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스라엘과 영내 아랍 국가의 협정은 이란 등과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영내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더욱 고립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 자선단체인 억압받는 이들의 재단 또 마흐무드 알라비 이란 정보장관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재단이 반대 세력 탄압 등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정보장관은 이란 국민들에 대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네수엘라 담당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제임스 스토리 대사 대리에 대한 대사 인준안을 고두 표결로 확정했습니다. 스토리 대사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가 아닌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대사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래 서로 대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지난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뒤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들을 전원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이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강선에서 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거듭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는 새벽까지 그리고 함경도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고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을 증대하고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평양의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체계 이행은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지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중대한 조치들에 대해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와 협력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비확산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란, 북한, 시리아는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기관들로부터 WMD 재료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나라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2000년 11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서명한 후 WMD 확산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 혹은 전 세계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WMD와 미사일 역량 확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각종 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은 7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중국 정책의 핵심인 미국의 경제 군사력 증대와 동맹 강화 정책을 통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지배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강선에서 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다시 한번 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핵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비공개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언급하며 평양 인근의 강선을 지목했습니다.
For example, now we are trying to fine-tune the analysis on Kangson, which is another site.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에 대한 분석을 미세 조정하고 있다며 초반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현재 더 많은 분석을 통해 그곳이 핵활동과 연관된 지역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have in front of us a much wider set of facilities and places to visit. So it's good.
IAEA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넓은 지역과 많은 시선들을 방문해야 하는데 북한 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IAEA는 이번 이사회에 앞서 지난 9월에도 북한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2020년도 보고서에서 평양 부근에 위치한 강선 우라늄 농축단지에서 정기적인 차량 이동이 포착됐다며 이는 지속적인 활동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활동 감시가 일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AEA는 위성 사진을 포함한 공개 자료를 통해 북한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에 추방됐고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선 IAEA 이사회 개막연설에서 북한의 일부 핵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고 일부는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험용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내부 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정황이 있고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런 북한의 핵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IAEA 이사회 의제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감시와 검증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예,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 의장, 또 야마자키 코즈 일본 통합 망료장이 오늘 화상회의를 갖고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한 준비 태세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필요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원인철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3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또 야마자키 통합 망료장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의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미 한일 3국 합참 의장이 회의를 한 건 지난 2019년 11월 밀리 의장의 방한 당시 이뤄진 화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으로, 미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동맹 간 소통 강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를 정상 작동시킬 수준으로 향상시켰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런 평가가 사실이라면 이후 북한은 다탄두화를 목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체 역량 단계를 넘어선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MRV 연구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앞서 헤리티지 재단이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중 북한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 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정상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작동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평가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재진입 역량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반대되는 미 정보당국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출된 CIA의 평가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I wanted to include that report which indicates or suggests that the CIA thinks the warhead would survive if flown on a normal trajectory.
북한의 역량은 크게 강과됐다가 실제 이를 북한이 과시한 뒤에 의구심을 거두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우라늄 기반 핵 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지 부시 정권의 상상으로 치부했었다며 수소폭탄 역량, 시리아 내 북한이 지원한 핵시설을 스커드 미사일 저장시설로 간주하는 것들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제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논리라면 러시아가 뉴욕을 타격할 능력도 실제 떨어뜨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until Russia hits New York with a nuclear warhead, people could say it's theoretical, it's never been proven.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CIA 정보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만일 그런 평가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제한된 수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탄도 재진입 비행체의 성능 고도화 단계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reason to have a bigger missile is not to go further, but to carry a larger payload, which would likely be multiple re-entry vehicles.
특히 북한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선보인 새로운 종류의 ICBM 크기를 고려할 때 MRV 개발과 연계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MRV는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향상된 기술인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MIRV는 여러 개의 탄두를 각기 다른 목표물에 설정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백돌 엔젤로스 립대 교수는 자신은 북한이 이미 재돌입 비행체의 역량을 완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4형의 경우 두 차례 실험에서 모두 재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15형의 경우 실패했다는 주장은 일본 측이 제공한 관측 자료를 토대로 불길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So the question is not was the vehicle on fire or not, it was did the fire burn through the skin of the actual re-entry vehicle and destroy the warhead or not?
백돌 교수는 재진입하는 모든 물체는 대기열 때문에 불길에 휩싸인다며 실제 핵탄두 기능을 상실했는지는 이런 근거로는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이 실제 실험을 거치지 않고 실전 성능을 내는 사례를 고려할 때 러시아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은 상당히 고난도 기술과 함께 실제 성능 실험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실제 실험을 통해 증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량을 확보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 번째 회고록을 편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회고록이 17일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8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 겪은 일들을 기록한 이 회고록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행한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에 대해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연설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고 강제 가능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 두 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하루 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회고록에서 북한이 태평양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실제 연설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며 규칙을 어겼다며 이 같은 위협과 불법 무기 등을 통해서는 절대 안보와 존중으로의 길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broke the rules once again by testing a rocket that could be used for long-range.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낸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당시 수잔 라이스 유엔 대사는 6월 12일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냈습니다. 대북결의 1874호는 화물과 해상 검색 강화, 금융, 경제 제재 강화, 무기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대해 라이스 전 대사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가 꾸준하게 개선되고 지지가 있었던 덕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 등 동북아 국가 정상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펴낸 회고록은 세 번째로 앞서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상원의원 시절인 2006년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들을 그리고 대선에 첫 출마한 2008년에는 담대한 희망을 출간했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하며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30?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16년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투표를 거치지 않는 합의 방식, 즉 컨센서스로 처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니퍼 바버 특별 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고 밝혔습니다.
With passage of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ce again.
바버 특별 고문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는 분명한 메시지를 또 한 번 북한 정권에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 하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버 특별 고문은 또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demonstrate respect for human rights, honor its commitment.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높은 영양실조 유병률과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전달 과정에서의 장애물 등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또 지난 12개월 동안 인도적 상황에 관해 어떠한 개선도 보지 못했다며 북한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이 북한 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solution also calls for continued actions and engag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호이스겐 대사는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행동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일축했습니다.
The DPRK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 draft resolution. Entitled the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김 대사는 유럽연합이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19개국이 추가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해 사전에 공개된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스웨덴, 스위스 등 39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명시됐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왔던 한국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합의 채택에는 동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VOA에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새롭게 담겼습니다.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합치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 켬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두 건의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은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 건의 미한 동맹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의 역사적 변천을 기념하는 결의안과 민주당의 톰 소지 하원 의원이 주도한 미한동맹과 한국계 미국인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linchpin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인권, 국 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며 영내 지역과 이를 넘어선 국제평화와 안보, 번영, 법치, 자유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의 결의는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미한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 발의됐고 이어 10월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결의는 한국전쟁 이후 미한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북한과의 그들의 반복되는 도발이 제기하는 위협에 관한 안보 제공을 포함해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수호재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또 다른 결의도 지난 10월 베라 의원의 결의와 함께 외교위를 통과했었습니다. 이날 두 결의는 현재 체결의 난항을 겪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에 관한 새 조항이 추가된 형태로 채택됐습니다. 베라 의원의 결의는 미한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우지 의원의 결의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단연 단위의 SMA 체결 등을 통해 미한 양국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날 한국과의 관계는 오래간다며 이 관계는 공동의 가치와 인적 교류, 미국 내 활기찬 한인사회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e enduring.
테드 유호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는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continues to be one of our most important strategic and economic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공동의 우려에 크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민주주의와 글로벌 보건, 대테러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호재 의원의 결의와 동반 발의됐던 공화당 제임스 랭포드 상원 의원의 결의는 앞서 지난 1월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베라 의원의 결의와 동시에 발의한 유사 결의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네바주재 한국 대표부는 지난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서한을 접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하에 충실하게 답변을 작성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의 19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어제 그 관련 서한을 외교부로부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유엔 인권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이 서한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에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주관적일 수 있는 판단 결과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다음에 해경, 그다음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전부 다 지금 유가족 측에서 요청했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뭐 군사 기밀이라든가 국가 정보 문제로 지금 공개를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 측에서도 답답해하는 상황이죠. 그 점에 대해서 공의 문제의식을 갖고 유엔 측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남한 정부 측에다가 서한을 보낸 거죠.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인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월북 의사표명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통일전선부 대남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총격 후 시신이 사라져 부유물만 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선 단속정장의 판단으로 총격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측 주장과는 달리 북한 해군사령부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감청 정부의 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때문에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이집트 업체 오라스콤이 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인한 이런 사례는 북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외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의 이동통신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과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한 뒤 북한에서 순전하게 즉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용자 급증으로 고려링크는 북한 당국이 강성네트와 비열 등 경쟁업체를 설립하기 전까지 3,400만 가입자를 확보해 2015년 전으로 6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라스콤의 옛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한 오라스콤은 2012년부터 수익금을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일보는 17일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회장이 지난달 홍진욱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와 만나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한국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사위리스 회장이 회동에서 6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는데도 북한 당국의 반대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출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오라스콤 측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해외 송금이 불가능해 6억 달러를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외교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돈을 수년 전 여러 경로를 통해 송금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외환을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 등의 본격적인 금융제재를 가한 때는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한 2017년으로 북한 당국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 송금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오라스콤이 합법적 경로를 통해 수익금과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는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VOA는 오라스콤 측의 수익금 송금 여부와 북한에서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물었지만 17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라스콤의 마날 압달 하비드 대변인은 2년 전 VOA에 신규 대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접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라스콤처럼 대규모 투자를 한 뒤 수익은 물론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거나 차관 등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중국의 대기업인 시안그룹은 지난 2012년 북한 광산업에 3,7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인터넷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2017년에 펴낸 대외 투자 합작 안내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맹목적인 대북 투자로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다며 투자할 때 법령과 규정뿐 아니라 현지 설비 여부, 사회 기반 시설, 운임, 전력 사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 2003년 북한 명제총회사와 합작으로 광산 개발을 위해 665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한 투자금은 25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2000년 이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0억 달러가 넘지만 북한 당국이 상환한 건 2008년 현물로 갚은 25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뿐이었습니다. 또 스위스 수출 신용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말 현재 스위스에 2억 900만 달러의 빚이 있으며 스웨덴은 2016년 말 현재 3억 1,800만 달러, 영국과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호주에도 각각 수천만 달러의 빚이 있지만 갚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 특구를 30개 가까이 늘렸지만 투자 유치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도 장기간 축적된 신용 불량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VOA에 오라스컴 사례뿐 아니라 금강산 한국 측 시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일방적인 철거, 지난 6월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모두 신용불량과 직결된다며 북한의 최대 문제는 제재가 아닌 국가 신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 problem for North Korea is even if the sanctions are lifted, they still are have no credit. Nobody will lend them money because of all these.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국제 신용이 없고 빚을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차관 제공이나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신용보험 업체의 하나인 아트라디우스는 채무 불이행 등 계약 의무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국가별 위험 지도에서 북한을 매년 다른 10여 개 국가들과 함께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 문제가 이런 대외 신용 불량과 직결된다며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려면 국내 사유재산을 순차적으로 인정하고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국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파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예방 효과가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제약회사 모더나도 개발 중인 백신의 높은 임상 효과를 최근 발표해 코로나 사태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18일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면역 효과가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예방률 94.5%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화이자는 4만 3천 명의 삼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170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린 경우는 8명에 그쳤고 나머지 162명은 가짜약을 처방받은 경우였다며 이에 따라 백신이 9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는 성명에서 예방효과는 연령과 인종, 민족적 분포 지도상 일관성을 보였다며 65살 이상 고령자도 예방효과가 94%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번에 개발한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지 않다며 며칠 내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높은 임상 효과를 보이고 있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파이자 백신의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 또 모더나 백신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예방률은 백신의 효과를 말하는데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 예방률의 최소 기준을 50%로 정하고 있지만 70%가 돼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방률이 50%를 넘고 예방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의 예방률은 훨씬 높군요.
네, 사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높은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독감 백신의 경우 예방률이 최근 10년 동안 20에서 60%에 불과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앞서 6월 CNN 방송에 지금껏 예방률이 가장 높은 백신이 홍역 백신인데 97%에서 98%이고 코로나 백신 예방률이 그 정도에 이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와 파이자의 코로나 백신 예방률에 대해서 진실로 대단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데요. 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언제쯤 시작될 전망입니까?
우선 파이자는 며칠 내에, 모더나는 몇 주 내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의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우이 수석 고문의 13일 기자회견 발언을 들어보시죠.
And hopefully, if approved, they could be used for immunization in the U.S. population in the month of December.
슬라우이 고문은 12월부터 미국인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12월에는 2천만 명, 이후에는 매달 2,500만에서 3천만 명을 접종하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다른 종류의 백신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생산 속도를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내년 봄 정도에 미국에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고 이어 노인들과 수감자들, 교사들과 대중교통 종사자들 순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가 더욱 강화됐는데요. 백신 접종이 12월에 시작되면 일상으로 복귀는 언제쯤으로 전망됩니까?
미국 파이자와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 우구루 사힌 교수는 예방접종이 12월부터 계속 확대되면 내년 겨울이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2021년에 접어들면 몇 주, 몇 달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몇 번 맞아야 하고 또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두 백신 모두 총 두 번을 맞아야 하는데요. 파이자 백신은 첫 접종 후 3주 뒤 다시 맞고 모더나 백신은 4주 뒤 다시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두 백신 회사에 이미 세금으로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공짜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불한 돈을 감안하면 모더나 백신은 1회 투여분당 $24.8로 계산이 되는데 모더나는 다른 나라 정부들에는 1회 투여분당 $32에서 $37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1회 투여분으로 계산하면 $19.5 정도입니다. 좋은 소식은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접종 부위 통증, 피로, 두통, 관절통 등의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파이자는 접종 부위 통증, 피로, 오한, 발열 등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 백신이 어떻게 유통됩니까?
파이자 백신은 유통이 쉽지 않습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파이자는 드라이아이스로 채워지고 GPS 위치 확인 시스템이 부착된 운반 시설을 자체 제조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어서 파이자 백신보다는 유통이 조금 더 쉽습니다.
백신 가격과 유통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주도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연합 등이 백신 공동구매 배분기구인 코백스를 조직했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이 이 기구에 돈을 기부하면 개도국에 백신이 저렴하게 지원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92개 개도국을 위해서 4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총 인구가 39억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모자란 상황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록 백신 접종이 12월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휴가철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대규모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번 길고도 어두운 겨울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려면 미국인들은 휴일에도 실내 모임을 피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삼가며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감염된 것 같으면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에서 곧 시작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전역과 또 일부 지방에 대한 방역 대응 단계를 격상시키는 등 신종 코로나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343명 발생해 누적 29,6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313명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8월 말 이후 처음이며 343명은 371명을 기록했던 8월 28일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293명, 해외 유입은 50명입니다. 지역 발생 293명 중 수도권에서 177명, 비수도권에서 1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과 같은 상황으로 3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가족이나 지인 간 소모임, 직장, 수영장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데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일단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시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는 지금의 시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현황과 위험요인, 역학조사 경과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해 생활 방역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 113명을 기록한 이후 9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202명, 245명을 기록한 데 이어 19일까지 사흘 연속 200명대를 나타낸 가운데 감염 규모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19일 기록한 지역 발생 293명은 308명을 기록했던 8월 29일 이후 82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가 취해진 지역에선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판매 홍보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실외 스포츠 경기장 마스크 의무 착용, 콘서트, 학술 행사, 축제 인원 100인 미만 제한 등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확산 당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때 2.5단계로 격상해 확산세를 겨우 잡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 적용한 1.5단계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화장실 위생 개선이 보건과 환경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날인데요. 탈북 지식인들은 북한 당국이 세균의 온상인 화장실과 또 낡은 하수도 개보수에 국가 자원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동하는 탈북민 장정혁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탈북 파이터 TV를 통해 대한민국 화장실에서는 밥도 먹겠는데요란 제목으로 어머니와 남북 화장실 문화를 비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 가지 놀란 일들이 많지만 제일 놀랐던 게 화장실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다 하나같이 칭찬하는 그 부분이야.
맞아. 인천공항에서도 딱 탈북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썼었는데 와, 일단은 제일 신기한 게 그 바닥이 너무 깔끔하고 또 화장실이 정말 깔끔해가지고 정말 거짓말 아니고 화장실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아 밥도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 씨 모자뿐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은 한국에 정착하며 받는 가장 큰 문화적 충격 가운데 하나로 화장실 문화를 꼽습니다. 북한에서는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청결한 수세식 화장실을 수령 가족이나 외국인 전용 호텔 숙박객들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가정과 공공장소 등 어디나 대부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북한 남자를 운영하는 박유성 씨는 수세식 양변기 아래에서 냉수와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 자동 세척은 물론이고 건조까지 해주는 전자식 비대에 탈북 청년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비대. 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똥꼬를 그렇게 시원하게 이제 닦아주는 게 정말 좋고 뭔가 깔끔하고 같고 휴지도 또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뭐 환경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실에도 비대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 막 이렇게
북한 의사 출신인 최정훈 한국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에 북한 화장실의 위생 상황은 미국이나 한국과 비교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위생, 그 보건 방역적으로 봐도 그 남한 화장실은 어지러워서 오염이 돼서 들어갔다가 사실은 다 세척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북한은 뭐 무슨 뭐 볼일 보러 들어가지만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그 냄새와 함께 오히려 그 화장실 안에 있는 그런 오물이나 그런 균을 또 묻혀가지고 나오거든요. 뭐 씻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재래식인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도 일제강점기 때 만든 낡은 상하수도망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배설물이 주변 물과 토양까지 오염시켜 각종 질병과 기생충 감염증까지 일으킨다는 겁니다. 유엔은 세계 화장실의 날을 맞아 북한 등 주로 저개발국 인구 42억 명이 이렇게 안전한 위생관리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11월 19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지정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위생 보건, 환경, 보호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비위생적인 화장실 내 파리 등 각종 곤충을 통한 감염, 배설물에 따른 물과 토양 오염으로 인해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각종 질병이 만연하고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결한 위생으로 더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해 언론기고를 통해 북한 내 화장실 위생 문제에 관해 자신이 겪은 여러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가령 외국 손님과 판문점 등 지방을 여행할 때는 열악한 화장실 상황을 감추려 출발 전 호텔에서 용변을 미리 보도록 하는 게 철칙이었고 방문 마을 진입 전엔 차량을 세우고 산에 올라가 먼저 용변을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Save the Children 등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농촌에서 어린이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는 운동과 사업을 펼쳤음에도 설사 증세가 계속돼 조사한 결과 화장실 오물에 오염된 우물물로 손을 씻어 질병에 걸린 사실도 밝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정 공사는 유럽 국가들의 원조로 학교 화장실을 다시 짓고 하수구 시설도 정비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중앙당은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다는 선전에 해가 된다며 화장실 협조란 표현을 물 위생 협조로 바꾸란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북한 당국이 2017년에 실시한 다증 지표 군집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하수도관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은 44.6%,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은 12.3%, 재래식은 43%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그러나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생활용수 부족과 낡은 하수구 문제 등으로 실제 수세식 이용률은 낮으며 농촌은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안현민 연구원은 앞서 BOA에 2018년에 탈북 여성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화장실 위생 문제로 여성 질병 사례가 북한에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생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생각하면은 화장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이 미비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화장실은 화장실로 인해 여성들이 독성 쇼크 증후군이나 질염, 생리 관련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질, 청결한 화장실 등 깨끗한 위생시설은 여성의 생리 기간 동안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대학에서 주체 철학을 가르쳤던 현인의 한국 이화여대 초빙 교수는 BOA에 북한 지식인들도 화장실의 문제점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재원을 국민의 생명과 보건, 복지보다 군사력에 집중하는 것이며 만성적인 경제난 또한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뭐 화장실 문화라는 게 그 무슨 수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해야 문화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경제가 안 되니까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 교수는 한국도 과거 재래식 화장실이 다수였지만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문화적인 수준도 높아지면서 화장실은 청결과 위생뿐 아니라 휴식과 사색까지 즐기는 여유로운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정은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심각한 화장실 위생 문제 개선을 위해선 낡은 하수구의 전면 개보수 등 사회 기반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 한 화장실 문화는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학자 조나스 소크 씨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63년 11월 19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최대 혈전지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미국의 건국 이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욱 헌신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총 226개의 단어로 이뤄진 이 2분간의 연설은 사람들을 감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짧은 연설 속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분과 남북전쟁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 간결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오늘날까지 미국사의 기념비적인 연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77년 11월 19일 이집트의 아나르 알사다트 대통령이 중동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로써 중동 평화회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중동은 1948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유혈 분쟁을 일으키는 등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10년 전 이스라엘과의 6.1 전쟁에서 시나이 반도를 빼앗겼고 4년 전 발발한 제4차 중동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1977년 11월 9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의회라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어 백인 이스라엘 총리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에게 즉시 초청장을 보냈고 1977년 11월 19일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다트와 백인은 몇 차례에 걸쳐 회담을 벌인 결과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빼앗은 시나이 반도를 되돌려주기로 약속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뒤에 사다트와 백인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 아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중동 평화 협정에 서명하고 그 공적으로 197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다트 대통령은 아랍 국가에서 아랍의 대의를 저버린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1981년 10월 이슬람 과격파가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